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올바로 잘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또 믿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은혜 주셔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 증거되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35절까지 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로 23절까지 봤는데 오늘 끝까지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며 저희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입장에선 이루신 분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질문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었죠. 세례 요한,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즉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신가 아니면 지금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본 대로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시는 분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도 자꾸 세상 수준에서 알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는 것도 그것도 세상 수준에서 자꾸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지만 세례 요한을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이 잘려 죽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이 받는 그 고난이 심하고 그 고난받는 시일이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심하면 자꾸 이상한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다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수준에서의 질문들이죠. 즉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 그 당시 제자들도 그랬지만 이 세상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참 메시아인데 그건 믿었잖아요. 이 세례 요한도.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시고 지금 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시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면 왜 지금 자기가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질 않으시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세상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실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항상 같은 수준에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왜 저렇게 안 하시고 계시느냐? 이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불만. 왜 자기가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냥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왜 이렇게 악이 많게 가만히 놔두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을 통해 그 죄에 빠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런 수준을 지금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자신 한번 살피시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뭐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마음대로 안 하신다고 문제를 삼는 것. 그리하여 결국 그 예수님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저희가 지난주 마지막에 본 구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36절 5절까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볼 내용입니다. 24절 20에서 26절까지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지금 그 큰 질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시냐? 이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세례 요한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올바로 이해해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을 올바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나왔어요. 뭐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그 지방 모든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네들이 왜 그랬었느냐? 왜 그렇게 나갔었느냐?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또 왜 왔는지 알고나 있는 거냐? 너희가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 광야에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런 사람을 보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왕궁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왜 나갔었느냐?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간 걸 아니었냐? 그러면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무엇을 하러 온 자인지 아는 거냐? 그는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리고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배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즉 세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즉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면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례 요한까지도 인정을 안 하면 아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죠. 즉 세례 요한을 제대로 아는 자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루러 왔는지를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러 오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이 그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걸 다 믿고 그대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냐? 사실 그분께서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 메시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안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제자들까지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막 이상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참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시는 일 그렇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그 현실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것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이해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현실, 그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가? 이걸 깨달으라는 건데 요즘 교인들까지도 못 깨닫습니다. 뭐 천국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건지 뭐 이렇게 와서 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엄청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죠. 뭐 높지도 않은 걸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니죠.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그리 큰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일 작은 자라도 그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즉 약속 시대에 속한 자들 중에 제일 큰 자라도 그 약속의 이루어짐 시대에 속한 자들 중 제일 작은 자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자도 천국의 제일 작은 자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즉 약속 시대에 속한 자에서 제일 커봤자 그 약속이 이루어짐 시대에 속한 제일 작은 자보다 못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 그 천국에 속한 그 시민들의 그 엄청남이 어느 정도냐? 지금 그 얘기예요. 즉 세상 수준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 제일 큰 자도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들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 계속 제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셔서 그 완전하게 이루심의 모든 혜택을 받는 자들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자들이냐? 너희들의 생각에 제일 큰 자보다도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혜택을 다 받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갔다 이런 말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시대에 속한 그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아직 다 이루시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뤄놓으시고 그 모든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으시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서로 불쌍하게 볼 수도 없고 특히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그래갖고 이 자신감이 없고 세상 나가면 푹 기죽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껍벅 죽고 뭐 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껍벅 죽고 이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교인들 앞에서는 껍벅 죽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데. 그러나 왜 세상에 나가서 그래? 그러니 세상에서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별것도 아닌 주제에 아, 또 뭐 이렇게 껍벅 죽지도 않아. 그러니 어떡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지. 인간 앞에서 겸손은 무슨? 인간 앞에서 겸손하면 뭐 어느 정도로 겸손한 겁니까? 괜히 겸손을 떠는 거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데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 자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면 지금 성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계속. 요즘 말로 하면. 서로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예요. 즉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그의 가르침을 안 받는 자는 예수님을 안 받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과 거절하는 자들. 세례 요한과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데 거절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세례 요한과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거절하는 자들로 나눠진다고 해도 세례 요한이 중심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세례 요한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얘기죠. 즉 예수님이 중심이지 뭐 항상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어느 부분에 속한 것인지가 다른 것이지 한 하나님의 한 구원 역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친 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이루시는 그 죄사함과 구원을 전파하. 그러니 기뻐하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원 역사에서 그 흐름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 속한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속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메시지의 분위기가, 분위기라 그러면 될까요? 뭐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즉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러니 그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미니스트리를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이루시고 죄사함이 주어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 다른 것 같이 잘못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그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그리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즉,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이 세대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가? 어떠하냐 하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그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요. 왜?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춤을 추라고 하는데 춤을 안 춰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왜 안 춰? 그래서 또 애곡을 합니다. 그 아이들로 울게끔 울기를 요구하는데 안 울어요. 그러니까 또 불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 먼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죄인들이 어떠하냐?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 같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애들 같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아이들이 누구고 또 피리 붐에 춤추지 않고 애곡에 울지 않는 아이들이 누군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견해를 여러분한테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오히려 혼동만 오고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믿어서 지난주에 본 그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와 비교하여 이 구절을 이해하면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는 자가 세례 요한이고 애곡하는데도 울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죠. 지난주에 본 내용과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셔서 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에 대한 불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아니 메시아, 내가 아는 메시아는 오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라면 나 같은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지금 그 일에 참여시켜야지 왜 계속 감옥에 갇혀있게 하느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는데 아 왜 하나님은 춤추지 않는 거야 이거? 이 얘기예요. 아주 고약한 마음이에요. 아 우리가 애곡하는데 즉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아 왜 울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못된 놈들이죠 아주. 근데 이런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뭐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성을 들여 피리를 불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춤추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성을 들여 애곡하시면 우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왜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이게 죄에 빠진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해요. 왜? 많은 분들이 겁이 나니까. 그러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좀 날 조금만 잘 살게 해주시면 참 좋은 일도 많이 할 텐데 내가 왜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 거야 왜? 여러분 이 세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대로 안 하시는 것 못 받아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뭐 못 받아들이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을 해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받아들이게끔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그 마음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들에게는 그저 아이들의 장난밖에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의 놀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따위 소리를 하죠. 그리고 그 놀이의 모든 규칙을 자기 멋대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규칙대로 안 한다고 불만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의 현실이에요. 더 한심한 것은 믿는다는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더 한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안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게 기독교의 중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하나님 뜻이기에 거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건 뭐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불만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불만이 꽉 차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게 최고의 문제예요. 만족이 없어요. 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는 것과 틀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경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해주시면 왜 만족이 없어요? 그대로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걸 살피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로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깊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 앞에 우리 입으로는 뭐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 자신들의 죄에 빠진 이성으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다 정해놓고 삽니다.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앞에 올 때, 그 안 믿는 사람이 복음 앞에 올 때는 이미 수많은 요구 상황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고 올 때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옵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복음 앞에 올 때는 수많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안 해주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수많은 죄에 빠진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오게끔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그런 거 오히려 부추겨줍니다. 이런 참 한심해서. 그래서 참 진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 그럼요. 그 요구사항만 들어주면 누가 안 오겠어요? 안 믿는 사람치고. 제일 먼저 올 거예요, 아마.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성에 속한 그 편견과 선입감이 강하게 그 죄에 빠진 마음에서 일을 하여 사실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할 때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설득하여 주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 외에 설득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전도를 잘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뭐 기술이 좋다고 뭐 믿는 걸로 착각하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밖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보는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만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한 번은 피리를 불어 춤추기를 원하다가 금방 변하여 애곡을 하며 울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뭐 어느 장단에 맞춥니까? 아니 조금 아까까지도 피리 불면서 춤추라고 하다가 왜 금방 바뀌었어? 또 울면서 아니 애곡하면서 울으래 이제. 이게 세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며 결국 무엇을 해도 다 틀렸다 다 아니다 불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이게 세상인데 뭐 똑똑한 것들 같이들 그러고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해야죠. 뭐 너무 가소로워서 웃으면 안 되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춤을 춰봐도 울어봐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이런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쫓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쫓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게 세상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누구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 말보다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로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이 뭐라 그러건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이 이렇다는데. 그럼 그런 걸로 믿는 거죠, 저는. 그러니 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근데 그런 내용이 내 이 모습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아니 별로 저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내 잘못도 많겠죠. 그러나 진리를 안 좋아하는 거는 이건 진리입니다. 이런 세상 누가복음 33장 7장 33절부터 계속 보면 침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즉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어떻게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냥 깜깜합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죄의 회개함을 외쳤죠. 죄를 회개하라. 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의 중심적인 그 말씀이니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즉 회개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들렸다 이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영원한 구원을 전했습니다.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즉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 즉 폭식하는 자와 술꾼이라 이래버립니다. 즉 회개하는 모습도 거절, 기뻐하는 모습도 거절. 사실 진리는 어떠한 형태건 거절입니다.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항상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으면 뭐 또 자기가 잘난 걸로 또 착각 이거 안 하려면 성경을 이해를 하세요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깜짝 놀라서 왜 이래? 아니면 지 잘난 것처럼 착각 이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뭐 한 게 없잖아요. 뭘 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참 정말 곤란합니다. 이런 세상과 그 반대 35절로 끝을 내시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지혜의 자녀들, 그들로 인하여 진리가 옳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까 이 세대를 어떻게 비교할까 하셨는데 거기에 비교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즉 여기에 나오는 세대 단어하고 지금 예수님이 쓰신 세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아들들입니다. 즉 예수님 삶에 참여된 자들. 왜 예수님은 뭐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케 이루는 것이니라.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고 불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는 거라도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인이면 이 세대, 이 세상 같이 살고 있을 망정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누구냐를 믿어야 이제 그 믿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참 믿음이면 그 믿음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이런 세대가 아니구나. 나는 그런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구나. 지금 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기가 누구냐를 드러내시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는 거는 그 예수님이 뭘 해주신 것인가? 그리하여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 지금 알려주시잖아요. 왜 우리로 믿고 그렇게 이제 그 믿음으로써 그렇게 살게? 세상 가치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제가 지난주에도 물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실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들 생각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어떻게 해주실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가? 말씀에는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라. 근데 고난을 받는 거는 기대가 안 되면 그럼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건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안 믿겠다는데 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뭘 해주신 거예요? 뭘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돼서. 말씀대로 하셔야죠. 말씀대로 이해해야죠.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이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 그러니 불만 불평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이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느냐? 말씀에 나옵니다.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천국 현실을 즐거워하고 증거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아이들의 장난으로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신 그 삶을 더 가깝게 증거하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었으면 더 고난받음으로 복된 거죠.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이건 세상이 이해하는 복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약한 게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안 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제가 받는 고난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못 감당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이럴 게 아니라 더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이런 정말 욕 나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은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나이가 믿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약해지고 식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러죠. 야, 나도 젊었을 땐 그랬어. 웃기고 있네, 정말. 무슨 젊었을 때. 지금 100배 나아야지, 그러면 그보다. 젊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갖고. 그따위 소리 해가면서. 성경대로 해야죠. 사도 바울은 더 뜨거워졌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저도 60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금방이에요. 10년 아시잖아요. 금방. 이제 예수님 만날 텐데. 아, 얼마 남았는지 몰라도 좀 이렇게 좀 성경대로 좀 제대로 하고 좀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귀한 삶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하고 성경으로 이해하고 성경으로 믿고 그대로 돼갈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